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그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겉변을 감싸는 케이스나 액세서리에만 막 수십만 원을 쓰고요.
네.
정작 그 스마트폰의 전원조차 켜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아무리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케이스를 씌워놓았다고 해도 전원이 안 들어오고 운영체제가 안 돌아가면 그건 그냥 아주 예쁘고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맞아요.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막 비웃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종종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아,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겉모습을 가꾸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스펙을 쌓고 또 SNS에 그럴싸한 일상을 포장해서 올리잖아요.
네, 사실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우리라는 존재를 움직이는 진짜 운영체제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고장나 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와, 끔찍하네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있게 나누게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아픈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을 바탕으로 한 설교 말씀, 내 영혼의 우슬초,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아주 묵직한 주제죠.
네, 이게 단순히 새해니까 더 착하게 살자라거나 나쁜 습관 몇개 고치자 약간 이런 수준의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인 영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설교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이면의 본질을 보라는 거죠.
본질이요.
네.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호소하는 만성적인 피로감,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또 끊임없이 삐걱거리는 인간관계의 원인을 우리는 보통 어디서 찾습니까?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면 MBTI 성향이 안 맞아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핑계를 찾죠.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은 그 모든 피상적인 진단들을 걷어내고 아주 날카롭게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 모든 갈증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나 성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와,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니 제 얘기 같아서 벌써부터 엄청 뜨끔한데요?
아, 다들 비슷하게 느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인간관계에서 은연중에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계산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또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수 있죠.
왜 우리는 이토록 껍데기에만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설교 말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즉 인간의 정체성부터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면 일단 그 기계의 설계도부터 다시 봐야 하는 이치거든요.
설계도요?
네, 그래서 설교 말씀은 성경 창세기의 창조 기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적 존재, 즉 생명이 되었다는 그 대목이죠.
아,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맞아요. 이것은 인간을 단순히 물질이 진화한 결과물이나 우연의 산물로 보는 진화론적 관점, 혹은 끝없이 윤회하는 자연의 일부로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합니다.
아예 출발점이 다르네요.
네, 오직 성경만이 설포하는 진정한 인간다움의 핵심은 썩어 없어질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그 생기, 바로 영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육체는 그저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네요. 아까 제가 말한 스마트폰 비유로 치면 육체는 케이스고 영이 진짜 OS라는 건데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설교 말씀에 인용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일화가 이 부분을 아주 통쾌하게 꼬집어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남루하고 해진 옷차림을 보고 막 비웃었을 때 그가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죠.
네, 유명한 일화죠.
선생님의 해진 옷은 보면서 그 안에 찬란한 영은 보지 못하느냐. 와, 진짜 멋진 말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맞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아, 중심을 보신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장이나 마음의 감정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존재의 핵인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겉사람의 가치만 막 주입하잖아요.
그렇죠.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또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로 사람의 급을 막 나누죠.
맞아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너무나 깊이 세뇌된 나머지 우리는 타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영이라는 운영체제는 쳐다볼 생각조차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설교 말씀은 이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려면 그 초라하거나 화려한 포장지를 확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헐벗은 영을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와,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영을 본다. 정말 멋진 말이면서도 솔직히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네요.
두려울 수 있죠. 벌거벗겨지는 기분이니까요.
네, 누군가 제 포장지를 벗기고 제 진짜 영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진짜 발가벗겨진 기분일 것 같거든요.
네.
만약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내 영혼의 운영체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기로 했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진단을 해야 할까요? 영적인 상태는 체온계로 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설교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첫 번째 진단 기준을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투명도,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맑은가 하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영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첫 번째 척도가 바로 그 맑음입니다. 설교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완벽한 모델로 어린아이를 세우셨던 사건을 딱 조명하거든요.
아, 어린아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큰 어른들이었잖아요.
네. 나름대로 세상 경험도 많고 율법적인 지식도 꽤 갖춘 사람들이었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경건한데 갑자기 저 피똥이 같은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엄청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속으로 자존심도 좀 상했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겉으로 드러난 지식이나 스펙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투명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영은 좀 탁했고 어린아이의 영은 맑았다는 뜻인가요? 그 맑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복잡하게 막 계산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단순하죠.
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도 않으며 부모에게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죠. 그 순전하고 겸손하며 투명한 영의 상태, 나를 포장하기 위해 덕지덕지 거짓된 가면을 쓰지 않은 그 맑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파장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매질이라는 것입니다.
매질이요?
네. 반대로 설교 말씀은 이 맑음을 잃어버리고 오염된 탁한 영의 상태를 아주 섬뜩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산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그 안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생명을 질식시켜 죽이는 오염된 물에 비유하죠.
산소가 차단된 오염된 물이라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아주 끔찍한 상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설교 말씀은 이 탁한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손익계산의 잣대로만 재단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엑셀표를 딱 띄워놓고 이 사람과 밥을 먹는 게 나에게 이득일지 손해일지 막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나 연애, 결혼조차도 겉보기에는 뭐 엄청 로맨틱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철저히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사랑으로 위장된 욕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싹 감싸놓았을 뿐이죠. 영이 탁해지면 진심이나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직 거래와 계산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저는 사실 약간 현실적인 반항심이 조금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머리로는 이 말씀이 100번 옳다고 생각하죠. 맑고 순수하게 살아야죠.
네.
그런데 당장 내일 아침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서 진짜 피 튀기는 경쟁 사회 속으로 던져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실은 전쟁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악해지라고 이익을 따지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호구 잡힌다고 가르치잖아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다가갔다가는 내 밥그릇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할 텐데 설교 말씀은 그 계산적인 태도를 생명을 죽이는 탁한 영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반대되죠.
이 거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조건 손해를 보면 살라는 뜻일까요?
아주 예리하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뼈저리게 고민해 보았을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이 정면으로 탁 충돌하는 지점이죠.
맞아요. 진짜 매일 부딪히는 문제예요.
세상의 논리는 참 단순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안전하다, 이거잖아요.
약육강식이죠.
네,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하고 끊임없이 이익을 계산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 계산의 끝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글쎄요.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결국 내 주변의 진실하고 따뜻한 관계왕은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아...
설교 말씀이 왜 그것을 산소가 차단된 오염된 물이라고 표현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익계산에 기반한 관계는 당장 이번 달의 실적이나 통장 잔고에는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을 쉬어야 할 영혼의 산소밸브를 서서히 잠가버리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평안이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역설적으로 내 안의 생명력은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질식해버리는 겁니다.
와, 진짜 오 소름 돋네요. 타인의 향에 튕기던 그 주판알 소리가 사실은 내 영혼의 목을 조르는 소리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되게 영악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막 스스로 믿었는데 사실은 내 영혼이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는 그 통찰이 정말 무섭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탁해지고 오염된 우리의 영을 이 산소가 차단된 썩은 물을 어떻게 다시 맑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병을 진단했으니 이제 확실한 처방전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다행히 설교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처방을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영의 세탁기라는 비유가 딱 떠올랐습니다.
오, 영의 세탁기요?
네. 시편 본문 51편 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전문가님, 여기서 말하는 이 우슬초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슬초는 일종의 영적인 솔 혹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식물이었습니다.
아, 영적인 솔이요?
네, 문둥병이 나았을 때나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에 젖을 때 이 우슬초 묶음에 피나 정결한 물을 흠뻑 적셔서 뿌림으로써 죄와 오염을 씻어내는 의식을 행했죠.
더러운 걸 씻어내는 도구였네요.
맞습니다.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부르짖은 것은 자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닦아낼 수 없을 만큼 치명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었다는 아주 처절한 자기 객관화였습니다.
스스로는 못 닦는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만 내 영혼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이기심과 탐욕의 찌든 때를 벗겨낼 수 있다는 간절한 고백인 것이죠.
결국 오염된 영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설교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탁 인용하는데요. 회개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아주 명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회개란 정말 매일 돌려야 하는 세탁기 같다고 느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예쁜 흰 셔츠를 막 깨끗하게 빨아입고 나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보면 땀도 묻고 매연도 묻고 밥 먹다가 막 김칫국물도 치고 그러잖아요.
오, 당연하죠. 금방 더러워지죠.
한 번 빨았다고 그 옷을 평생 세탁 안 하고 계속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이기적인 생각들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매일 때가 묻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회개라는 세탁기는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평생 윙윙 돌아가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와, 저 탁월한 비유입니다. 옷을 입으면 때가 묻는 것이 당연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면 영혼이 탁해지는 것도 필연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참 많은 분들이 루터가 말한 평생 지속하는 회개를 좀 오해하시곤 합니다.
매일 회개하라고 하면 아니 그럼 평생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매일 죄책감에 억눌려 우울하게 살라는 말인가요? 하고 반문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엄청난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뭔가 매일 회초리를 막기 위해 엎드리는 약간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설교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해방시키는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감옥이 아니라 해방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세탁기를 돌리고 샤워를 하는 사람이 우울하고 찝찝합니까? 아니죠. 땀과 오물을 씻어내고 나면 가장 상쾌하고 개운하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샤워하고 나오면 엄청 개운하죠.
네. 루터의 회개는 바로 우리의 영을 매일매일 가장 맑고 투명한 그래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딱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리셋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영적 위생관리법인 것입니다.
영적 위생관리법. 와, 단어가 너무 찰떡이네요.
나아가서 설교 말씀은 이 맑음을 유지하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깊이, 아주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로 계속 씻어내듯이요?
맞습니다. 맑은 물이 계속해서 내 영혼에 흘러들어와야 고인 물이 썩지 않고 계속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치인 거죠.
영적 위생관리, 너무나 명쾌합니다. 억눌림이 아니라 상쾌한 씻김이었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회개라는 우슬초 세탁기를 열심히 돌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맑은 물을 흘려보내서 내 영을 깨끗한 상태로 딱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한시름 놓고 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갓 세탁을 마친 깨끗한 영이라 하더라도 방심한 채 무방비 상태로 딱 방치되면 순식간에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설교 말씀은 첫 번째 진단 기준이었던 맑음에 이어서 두 번째이자 어쩌면 더 시급한 진단 기준을 우리 앞에 탁 드림입니다. 바로 각성 상태입니다. 내 영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는가 아니면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는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일화가 딱 등장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야말로 우주적인 고뇌 속에서 기도하시던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골든타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졸고 있었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막 흔들어 깨우셨는데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영적인 경계망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버리니까 곧이어 다가올 사탄의 엄청난 시험과 체포의 폭풍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려고 만 것이죠.
아, 방심이 참 무섭네요.
설교 말씀은 이 영적인 수면 상태의 위험성을 요나의 일화를 통해 한층 더 섬뜩하게 파고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을 때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서 배가 막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잖아요.
네, 뱃사람들이 살려고 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완전 난리가 났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배짱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장의 항해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기상청 예보가 틀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었죠?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적인 깊은 오술에 빠져버린 요나 한 사람의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현대인의 삶과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이 닮아 있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밀린 업무를 막 처리할 때나 주식 차트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막 카페인이나 에너지 드링크까지 들이부어가며 두 눈을 벌겋이 부릅뜨고 깨어 있잖아요. 1분 1초의 정보도 놓치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을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요.
다들 그렇게 피말리게 살죠.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방향과 본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겟세마네의 제자들이나 요나처럼 아주 태평하게 코를 골며 기절하듯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영적으로도 깨어있다는 착각을 줬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방금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각성을 영적인 각성으로 착각하거든요.
아, 착각을 하는군요.
네, 세상의 일에는 아주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에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일종의 회피성 수면에 빠지는 겁니다.
회피성 수면이요?
요나바 배미창으로 숨어들어 잠을 청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가정의 불안이나 내면의 공허함 같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서 일 중독이나 쾌락의 미창으로 쓱 숨어들어 거짓 평안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와, 뼈맞은 기분이네요. 일 중독이 도피처였다니? 영이 잠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이 잠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레이더망이자 비상 알람 시스템의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전원 코드를 뽑는다?
네.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달콤한 기회가 나를 파괴할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이죠. 육신이 아무리 민첩하게 돈을 벌고 스펙을 쌓아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결국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탄의 계략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람이 꺼진 채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거나 다름없군요. 그래서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치열하게 일깨워야 한다. 또 교만과 욕망을 내려놓고 낮아짐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깨어있으라 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깨어있음의 중요성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진짜 본질은 운영체제인 영이다. 이 영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회개라는 우슬초 세탁기를 돌려야 하고 유혹과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 영적인 알람을 켜고 매 순간 깨어있어야 한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머리로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거세고 복잡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아, 나 내일부터 맑게 깨어 있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것만으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다이어트 결심도 작심 3일이 되기 일쑤인데 말이죠. 놀랍게도 설교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이런 좌절감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자 또 다른 영적 수면 상태거든요.
의지만 믿는 것도 영적 수면이다.
네. 이단과 유혹이 득실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절대적인 영적 내공이 필요합니다. 설교 말씀은 이 내공을 지녔던 두 명의 성경 인물을 아주 구체적인 모델로 제시했죠.
아, 한나와 다니엘이요?
네. 남편을 위대한 제자로 세워낸 한나.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낯선 제국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끝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다니엘입니다. 이들은 환경이 어떠하든 주변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든 영적인 맑음과 깨어있음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터집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영적 내공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유독 의지력이 강하고 멘탈이 훌륭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죠.
네. 설교 말씀은 우리의 얄팍한 의지와 다짐만으로는 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스스로 절대로 창조해낼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네.
저는 이 결론이 너무나 역설적이면서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창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내 의지로 부서진 영을 대충 땜질하고 본드로 붙여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달라고 철저하게 엎드려 부탁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이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정수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하거든요.
역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성령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오, 바다요.
우리가 매일 영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맑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배에 돛을 올리고 방향타를 잡는 우리의 치열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돛을 올렸다고 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죠. 바람이 불어야 가죠.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돛을 향해 후후 바람을 불어봤자 배는 1미터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배를 목적지까지 밀고 가는 진짜 힘은 오직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 즉 성령의 은혜뿐입니다.
아, 돛을 향해 내 입김을 부는 게 바로 인간의 얄팍한 의지군요.
맞습니다. 숨만 차고 금방 지쳐버리죠.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의 세탁기를 돌려야 하는 치열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 내 얄팍한 의지로는 한 발자국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바람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의존성.
네. 돛을 올리는 우리의 겸손한 노력과 그 돛을 강권적으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내공이 폭발적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돛을 올리는 나의 책임과 거대한 바람이 되어 불어오시는 성령의 은혜의 만남이라니. 오늘 나는 설교 말씀의 여정이 정말 깊고도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쉼없이 달려온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우리는 가장 먼저 화려한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진짜 운영 제재인 영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에서 딱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어린아이처럼 계산 없는 맑은 상태인지 아니면 손익 계산에 찌들어 산소가 차단된 탁한 오물 상태인지 점검했죠.
아주 뼈아픈 점검이었죠.
네, 만약 더러워져 숨이 막힌다면 매일매일 우슬초에 세탁기를 돌리며 상쾌한 회개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깨끗해졌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영적인 알람 코드를 뽑아버린 채 요나나 겟세마네의 제자들처럼 거짓 평안에 취해 잠들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따끔한 경고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은 결코 내 알량한 입김이 아니라 오직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거대한 바람을 간절히 구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깊은 말씀의 나눔이 그동안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시선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활짝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세상의 계산기가 아닌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아주 귀하고 단단한 영적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오늘 밤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참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밤 조용히 불을 끄고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당장 내 화려한 포장지를 싹 벗겨내고 내 영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이 내 앞에 딱 놓여 있다면 그 거울 속 나의 영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하게 두 눈을 반짝이며 깨어 있을까요? 아니면 산소가 차단된 퀴퀴한 냄새를 풍기면서 손에는 세상의 손익계산서만 꽉 움켜진 채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비상 알람벨이 날카롭게 울리고 있다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세탁기에 돌려야 할 나의 찌든 영의 오염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여러분의 영이 다시 새롭게 호흡하는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이 있는 말씀 나눔의 시간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